사도행전 28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7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그 카이사르에게 청원을 했기 때문에 로마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압송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태풍을 만났다, 폭풍을 만났다 이제 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호송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마지막에는 모든 죄수가 다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 섭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하나도 목숨을 잃지 않고 이제 육지에 이렇게 이제 착륙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던 276명 모두가 다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28장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파선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멜리데 섬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이제 체류하게 된 과정 이것을 이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 복음 선포하고 형제들을 만나고 하는 그러한 행적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리는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섬인지도 모르고 일단 착륙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섬이 멜리데라고 불리는 섬이었어요. 여기서 2절에 보니까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움으로 미개한 백성이 불을 피우고 여기 이제 미개한 백성 이렇게 할 때 바바로스 피플 우리 바바리언 그러죠? 바바리언 바바리맨 말고 바바리언 이제 야만인 할 때 그 바바리언 하는 그 미개한 백성이 불을 피우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더라. 환대를 받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그 독이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붓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리더니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해가 그에게 임하지 않음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그는 신이라고 말하더라. 이런 이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이렇게 이제 뱀에 물려서도 죽지 않은 것은 이 뱀이 실제 독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에 살면서 평생을 그 섬에 나서 살면서 그 섬에서 이 해로운 짐승이 뭐고 유익한 짐승이 뭐고 이런 걸 조상 대대로 아는 이 사람들이 독사를 하나를 구별을 못해서 이 사도 바울이 문 이것을 독사라고 오해했다는 게 말이 되겠냐? 사실 그렇잖아요. 신학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독사 맞습니다. 독사가 성경도 분명히 독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사가 이제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그렇는데 사도 바울이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어디 생각나는 구절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그 이 약속이 생각나시죠? 마가복음 한번 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지상 명령이다. 뭐 이렇게 이제 Great Commission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장 16장에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한 즉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이 보호의 약속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의 표적들이 있고 사도로서 이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 그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가 계승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여러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열두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사도인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뭐 바라바나 바울이나 이런 경우 좀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는 사도의 표적이라는 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인 거예요.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 자신들도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여기서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뱀에게 물렸는데 독사에게 물렸는데 치명적인 그 이 독이 있는 그 독사에게 물렸는데 어떤 해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 독사에게 물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지금 표적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표적으로서. 표적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표적의 목적.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표적의 목적. 예? 우리 저기 진수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말씀의 확증. 예, 말씀의 확증. 예, 표적의 목적은 말씀의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 그걸 입증하는 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한다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특권이 뭐냐면 표적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유대인들에게는 주신 거예요. 이교도들한테, 이방인에게는 그런 거 주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의 이 보호의 약속대로 이렇게 이제 보호를 받는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배에서는 파도를 통해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간신히 살아났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 분명히 뭔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야. 살인자일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신이 독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징벌하시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신이구나. 그렇게 이제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이 신으로 추앙받는 장면이 여기 말고 또 있는데 기억나세요? 사람이 신으로 추앙받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두 번이 더 나왔습니다. 예? 헤롯, 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죠 그때. 그 사람들이 이 헤롯을 향해서 이 신처럼 추앙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 죽었죠.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주피터와 머큐리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신이라고 추앙했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세 번째로 사람을 향해서 신이라고 하는, 바울을 향해서 지금 이제 이 멜리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의 본성에 속한 문제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이 행하면 이 사람이 신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한 심성을 인간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표적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면 이 사람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7절에 보니까 바로 그 지역에 그 섬의 우두머리인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더라. 그러니까 아마 뭐 쉽게 얘기하면 추장인가 봐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알아 누웠을 때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열이 나면서 이 변을 통해서 피가 나는 거, 피 설사를 하는 거, 이걸 이질이라고 그러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질. 이렇게 이질과 열이 함께 나는 이 증상이 아마, 예? 많아요? 말라리아? 말라리아 증상입니까? 예. 예, 제가 여기 저기 뭐야, 어디 주석을 보니까 아마 콜레라 증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콜레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질병이죠. 뭐냐, 질병. 사실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병인데, 이런 병이 났을 때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뭐 주술을 통해서 이제 고치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때 이제 바울이 안수를 해서, 기도해서 이제 이것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잖아요. 근데 27장에 보시면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배에 누가, 이게 지금 로마까지 가는 배에 지금 누가가 어때요?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실제 이 현직 의사인 사람과 동행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콜레라 비슷한 이 병에 걸려 있는데 의사는 가만히 있고 누가 고치는 거예요? 바울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 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의사였던 이 누가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배려한 것이 이 누가의 훌륭함이다. 이렇게 또 이제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섬을 떠날 때 이 섬 사람들이 이제 바울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제공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행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로마로 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이후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렇게 쭉쭉 이제 다시 배 타고 이렇게 가다가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초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래를 머무니라. 우리가 이같이 로마를 향하여 가니라. 로마를 향하여 이제 간다 하는 표현, 로마를 향하여 간다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그 말씀의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서 거기 바로 전절에 보니까 일단 거기를 좀 지나쳐서요 쭉 가다가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아직 로마에 이르지는 않았는데 로마에 이제 가까워지는 상황인데 이 바울 형제가 이렇게 바울 일행이 이렇게 이제 로마 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근처에 있던 형제들이 이렇게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피 광장이라는 곳이 있고 새 여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새는 그 하나 둘 셋 할 때 그 새 그거예요. 새 여관 3 타번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아피 광장은 로마로부터 한 8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고 새 여관이라는 곳은 로마에서 한 53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대전이 뭐 한 160킬로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서울대전 가는 거리의 반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사실 그 당시에 뭐 우리처럼 이렇게 다들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상태에서 그 먼 거리를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온 이 형제들의 이 우정 이걸 보고 바울이 대단히 큰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울이 무슨 신이 아닙니다. 저희와 똑같은 지금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지금 로마까지 죄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이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먼 곳에서 그 형제들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래서 만났을 때 정말 얼마나 큰 그런 격려와 감사가 되었겠습니까? 이게 이런 것이 형제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이르매 이제 드디어 로마에 왔습니다. 16절 이후부터 이제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 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죄수 신분으로 이렇게 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자유가 좀 허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죄수로 이렇게 이제 보낸 시간이 한 2년 정도, 2년 이상 이렇게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17절에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이 함께 모인 뒤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심문하고는 죽일 이유가 내게 없으므로 나를 석방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말하기에 내가 마지못해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으며 이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내 민족을 고소하려 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뭘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왜 지금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민족을 대적해서 로마 황제에게 자기 민족을 고소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카이사르에게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딴 거 아니다. 내가 먼저 우리 민족을 고소한 게 아니다. 상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우리 민족을 대적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도 나를 신문에 봤지만 사실 로마법에 내가 저촉하는 일을 한 것도 전혀 없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나를 석방해 주는 것을 반대하고 계속 나를 이렇게 고소를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르에게 청원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먼저 그 이야기를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소망.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도 자기를 한번 변론했고 벨릭스 앞에서도 한번 변론했고 아그리파 앞에서도 한번 변론했습니다. 그 변론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 등장했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또는 죽은 자들의 소망이었어요.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 23장 6절에도 보면은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서 내가 불려와서 신문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도행전 24장에서 벨릭스 앞에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소를 당하고 있다.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인함이니 우리 열두 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소망.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 17장 13절, 또 시편 130편 7절, 131편 3절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또 사무엘기상 9장 20절 같은 경우에는 인간 구출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대단히 어려움에 곤궁에 처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다 하는 이때의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이 이제 어디에 등장하는 것이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었던 그 마른 뼈 골짜기, 그렇죠?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로 그냥 바짝 말라있는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를 하나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살겠느냐 하시니 그렇게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해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어때요? 뼈들이 이 뼈와 저 뼈가 척척척척 맞아 붙어서 사람 그 형상을 이루더니 어때요? 힘줄과 살이 막 붙어가지고 사람이 썩는 과정이 이 반대 과정으로 이렇게 필름 거꾸로 돌리듯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다 살과 힘줄이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사람 형체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안에 숨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에게 대언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숨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잖아요. 그 환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제 회복하게 될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환상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마른 뼈다구 같이 된 그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들을 그렇게 이제 일으켜 세우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의 이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날을 정해가지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성경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가지고 그 안에 계시되어 있던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 예수님에 관한 구절들을 쭉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딱 갈라지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만고불변의 어떤 법칙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고,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질 때, 그때 이제 우박 재앙이 있는 그 장면에서 이런 게 있어요.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18절서부터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집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20절에 보면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으나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우박 내린다니까, 엄청난 우박 떨어진다니까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미리 다 이렇게 실내로 대피시키는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 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나뉘면서 바울이 어떤 말을 딱 한 마디 했더니 그 말 때문에 쫙 갈라져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29절이죠.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바울이 어떤 말을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말씀 듣고 나서 바울이 어떤 한마디 말을 딱 했는데 그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다. 그 논쟁이 벌어지게 한 구절이 뭐냐? 그게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25절의 그 뒷부분.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태도가 쫙 갈라지면서 큰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건 절대 못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쫙 나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복음이 막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뭘 근거로 해서 설명했냐면 이사야서의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보는 이제 구절이 이 구절인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사야서 6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총 4번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은 처음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제 이사야 대언자가 환상을 봅니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실제 계신 그 성전을 봤어요. 그래서 스랍들이 막 있고 연기로 이 그 집이 가득 차고 이런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난 이제 죽었구나. 이게 나같이 더러운 자가 이게 하나님을 직접 봤으니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할 때 6절에서 스랍들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이 불타는 숯불을 이렇게 취해가지고는 이사야의 입에 대해서 정결하게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많이 듣던 구절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실 때 상당히 많이 하시는 구절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그 장면이 9절부터 나오는 그것이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에서 보고 또 신약성경 전체에서 네 번이나 인용되는 그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시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눈이 멀고 귀가 닫히게 해라 이러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대언자에게 너가 가서 지금 할 일이 뭐냐? 보통 상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가 열심히 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해라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깨닫게 해라.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그 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게 해라. 그래서 행여 구원받지 못하게 해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저주예요. 일종의 저주. 그렇죠? 근데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특정한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때까지. 이런 맥락에서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 요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그 하늘의 왕국에 관한 그 비유 일곱 가지의 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라지, 겨자씨, 누룩, 또 보화, 진주, 그물 이렇게 일곱 가지의 이제 비유가 나오는 그 장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앞쪽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왜 도대체 예수님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 이해가 가세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요 부분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마지막이니까 우리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면서 이게 현대교회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통점, 100% 이단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비유. 이단은 100% 비유 해석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성경을 임의로 자의적으로 이걸 끼워 맞추려면 비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는 그 교주의 말대로 맞아지지가 않아요. 신천지가 됐건 뭐 안상홍이 됐건 하나님의 교회가 됐건 뭐가 됐건 100% 이단들은 성경을 비유 해석해 영해한단 말이에요. 영해.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지 않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경 다 비유다. 성경 다 비유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해석해 줄 거냐.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너무 게으르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거를 수준이 너무 낮아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주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를 들어봐라. 기가 막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00% 이게 이제 영해란 말이에요. 비유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비유,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비유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사야서에서도 읽었고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구절에서도 보니까 비유는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비유는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네요.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는데 사실 이 비유의 이 주된 목적이 뭐였냐면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라는 거예요. 예? 예. 졸았죠? 깨닫지 못하라고 비유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해가세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예, 어느 기간 동안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심판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그게 복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오니까 너무 고약해요. 너무 고약해.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긴 알리는데 비유로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효과가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순수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 비유를 딱 들으면서 오 그렇구나 하면서 이게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대해서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비유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귀가 닫혀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12절에 보니까 다시 이 배경을 제가 지금 설명한 걸 이걸 듣고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그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 즉 마음이 강팍한 하고 완악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허락이 안 됐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더 많은 걸 깨닫게 되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지금까지 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거 뭐냐? 이게 이사야가 대언한 것의 성취다. 이사야가 그때 그렇게 대언했던 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의 아까 그 구절을 인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사야더러 비유로 가서 선포하라고 했는지 너희들 그거 알지 않냐? 그거 기억해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 신약 시대에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지, 이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비유로 성경을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겠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2장에서 한번 더 이제 요한의 말로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1절까지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걸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펴보실래요? 로마서 11장. 7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이스라엘 10장도 이스라엘이고 11장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면서 그러면 뭐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11장.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도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나의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7절에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10절, 9절 10절 다시 읽어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유로 말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 것이냐면, 구절의 표현대로 하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비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려 넘어진 것이고, 그 11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 이스라엘의 걸려 넘어짐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이르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1장 말고 이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에서 이 한 번 더 이제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다시 사도행전 28장으로 돌아오셨을 때 사도 바울이 이 한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큰 논쟁이 벌어지면서 파가 둘로 쫙 갈렸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24절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그 말을 듣고는 떠났단 말이에요.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거 봐. 성령님이 니들 보고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 그거예요. 그렇죠? 참 성령님이 이렇게 완악한 유대인들 니들을 보고 참 적절하게 잘 말씀해 놓으신 거 맞아.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했냐,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이사야서가 인용하는 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봐, 이거 이사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 너희들이 꼭 그 꼴이잖아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깨닫고 있잖아 지금. 이거 뭐야 도대체.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참 성령님을 통해서 참 제대로 미리 잘 말씀해 놓으신 거잖아. 그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서는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화가 나고 자기들이 눈 멀었다고 하는 말씀에도 화가 나고 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전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로 이렇게 옮겨지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논쟁이 벌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참 이게 소송이 참 되게 늦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계속 로마에서 체류하면서 어쨌든 계속 죄인의 신분이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일정한 자유를 이제 얻어서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거기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니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후에 어떻게 이제 하다가 죽었는지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대단히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성경들이 몇 권이 있는데 혹시 그걸 아시나요? 우리가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분류할 때 이제 옥중서신, 옥에서 썼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뭐를 썼다 그래가지고 뭐 옥중서신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게 이제 성경에 이런 걸 인용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 감옥에서 쓴 성경이 네 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에필골몬 요 네 권을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이렇게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결박당한 이 동안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은 디모데가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리스도아고가 함께 있었고 뭐 유수도나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 또 누가 또 데마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있었고 또 두기고 또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석방될 것을 확신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나 빌레몬서 아까 이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써서 보낸 편지들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2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보내기를 바라되 괄호 열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곧 금방 가게 될 거라고 난 확신한다. 그러니까 금방 석방될 것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도 똑같아요. 빌레몬서도 이제 22절에 보면은 한편 이외에도 또한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다. 마련하라. 너희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어질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금방 석방될 것을 이제 확신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석방된 이후에는 실제로 석방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석방된 이후에는 뭘 했냐? 스페인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스페인까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이러면서 스페인까지 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도 보면은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갈 거다 이렇게 하는 이제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스페인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같이 있던 디도를 크레테에 남겨주고 그게 디도서 1장에 나오고 또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다 하는 것이 이제 요때 이루어진 일로 보여지고 또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이렇게 한 것들이 아마 요 석방됐을 그 시기 동안에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근데 다시 한번 이제 감옥에 갇힌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67년경에 한 번 더 다시 이제 감옥에 갇혔고 이때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쓴 성경책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두 번째 갇혔을 때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대마가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 후서에 그렇게 돼 있고 이때 이제 오네시보로의 가정이 이제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돼 있고 최종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뭐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목베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뭐 그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그 일들이 이제 기록된 것인데 오늘날까지도 이제 계속 하늘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사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음이 선포되고 세상에 확산되는 그 과정에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이제 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후 5시 45분에 포도원에 일하러 나간 우리들은 아침 6시에 등록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도들과 동일한 상을 약속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시나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이 있었고 거의 문 닫을 시간에 그렇죠? 거의 이 끝나갈 시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데 보니까 어때요? 똑같이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엄청난 역할을 했던 이 사도들이 아침 6시,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이라면 저희 같은 이렇게 마지막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끝무렵에 들어간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보상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동일한 보상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다. 예. 예, 아멘이 없으시군요. 예, 열심히 하십시다. 예, 예, 예.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도행전을 좀 마무리 짓고요. 저희가 휴양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로마서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한 두 주 정도를 제가 좀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휴양회가 끝나면 로마서를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